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2021년 아홉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구원으로부터 오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그것이죠. 그중 아마도 골로새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10여 년에 걸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보다는 시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핍박을 받고 투옥이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 앞에서 간증적인 설교를 합니다.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서는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총독 벨리스는 그의 결정을 또 연기하죠. 2년이 지난 후 그의 후임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한 채로 계속 둡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헤롯 대제 증손인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호소가 이루어지지 않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기회를 가지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출발하게 되죠. 그때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는 친절히 대합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폭풍으로 인해 파선이 되게 되죠. 파선으로 인해 간수는 죄수들을 죽이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죠.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렵게 로마에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 백부장은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였습니다. 그의 호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들을 쓸수 있었으니 그 백부장이 참으로 고맙죠. 백부장의 사도 바울에 대한 선택과 호의는 옳은 것이었음이 지금 이렇게 판명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부장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용하심은 놀랍고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방해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하여튼 사도 바울이 구금된 곳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일 수도 있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행동의 제약과 구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된 상태에서 할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에 로마의 옥중 서신이 쓰여지고 에바브라 및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의 또 다른 배경 지식을 잠시 살펴보면 골로새서는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죠.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죠. 에바브라가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8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골로새 사람들의 거듭남에 대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쓰여진 그런 편지인 것이죠.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고 에베소의 동쪽으로 대략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라우디기아 지역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한때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조금 그 전성기가 지난 시기였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할례였던 이방인들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그 지역의 이교도적인 믿음에 노출이 심했고 이는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도 역시 같이 투옥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2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이렇게 쓰여 있으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신학적 그리고 교리적인 위험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짧지만 강한 글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도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1장 안에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만약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르라 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한 가지는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골로새서의 그 배경과 함께 그 구원의 한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훗날 지옥에서 눈을 떴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변명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 시대에는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나를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이야기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열심히 견디고 이겨내면 구원을 끝내 이룰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에 그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난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말이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마치 태어났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날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지도 않고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후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는 구원 이후의 소산물이지 열매가 구원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아무리 강조하고 매번 설교를 해도 사실 지겹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로서로 구원관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 끝이 없이 심오한 것이지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써 내 대신 내 죗값을 치르시고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떤 행위나 선한 양심이나 선한 행동이나 그 어떤 것도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완전한 구원의 길에 감히 내가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보태질 수도 보태서도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한 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은 이루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제 생각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장로교 쪽 목사님입니다. 정말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사시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나름대로 오랜 묵상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겠죠. 저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복음을 진실로 믿고 믿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후에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신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자유와 기쁨을 삶 속에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게 되고 후에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선한 의도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고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방종의 상태로 마음대로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 한편으로 거듭난 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새 사람이 내 안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과소평가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리고 강력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걱정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만큼 또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후의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이러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넘치는 은혜로 말이죠. 13절과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건져내서 그리고 옮기셨으니 라고 하는 동사를 살펴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문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그 상태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비슷한 동사의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 체린이가 집에 들어올 때 찬영이가 입에 있던 과자를 꿀떡 삼켰다 라고 하면 과자를 삼킨 이 사건은 이 동사는 이미 끝난 것이죠. 체린이가 내 과자 내놔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찬영이 배 안에 들어간 과자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죠. 그 과자를 삼켰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삼켰다가 하는 동작의 반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동사의 이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 것이죠. 앞서 제가 읽었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날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의미라는 것은 내가 어둠의 권능에서 완전히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분의 품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날 이후에 그 구원받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어둠의 왕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씻김으로 우리의 죄를 복음을 믿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졌고 그 옮겨진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가 언제 그 골로새 사람들을 구원하였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후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흘렀겠지요. 그 몇 개월간 정말 그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여기서 죄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길 단순히 나쁜 생각 하나도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행동 정말 한 점도 없이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은 그들이 지은 사소한 죄들은 작은 죄들이니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럼 그 죄들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잃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당당히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날 이후 너희는 계속해서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라도 죄를 짓는다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니 만약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구원을 잃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를 하나도 정말 마음으로라도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애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명확히 나와 있지만 구원을 잃는 조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또한 얼마나 자주 지어야 하는지 구원을 잃기 위해서 말이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죄의 기준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기에 사실 자신과 거의 상관없는 아주 극단적인 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잃을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까지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누구가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자신있게 100%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렇다면 죄 아닙니까? 100% 도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좀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큰 죄는 천국에 못 가고 작은 죄는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큰 죄나 작은 죄나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구원은 회전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들어왔다, 다시 구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은 사실 구원을 잃지 않는 구절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성경의 신비라 할 수 있겠죠.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면 그것이 다른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사실 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활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전의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신다면 옛 몸은 사라지고 새 몸을 입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완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몸으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현재 갖고 있는 이 몸은 소멸할 것이고 소멸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그 육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나 예수님과 변화산상에서 함께 나타난 것을 보면 분명히 그의 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시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즉, 현 세상에서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육신과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사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1절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악행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라고 이야기했기에 교회에 속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구원을 잃었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혼을 멸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육체를 멸하도록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어쩌면 빨리 육체를 멸하여 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혼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결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믿는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질문을 하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 죄를 지을 것도 아닌 자신과는 상관없는 어떤 면에서는 깊은 내면에서는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진정 구원받았다면 내 옛사람과 갈등 속에서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의 성령의 힘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쉽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죠.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오?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 많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맛보려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면서 첫 번째는 복음을 진정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진정 구원 받았다면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믿음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통한 영적인 자유, 해방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그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고마운 그 은혜를 상기하며 진정 죄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위대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의 잃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도리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써 구원받은 후에도 짓게 되는 우리 죄에 대해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궁극에는 그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잃지 않는 구원을 통해서 참 이 삶 속에서의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붙어 있으며 구원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죄에서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